안녕하세요. 기도하심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이 시간 또 귀한 또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의 교사가 되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두달 정도 작년 주일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고생해 주신 또 우리 지체 또 성경 교사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리며 또 저도 이제는 또두 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저의 성경 공부의 기초를 쌓고 토대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초를 다룬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렇게 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동안 쌓아오셨던 성경 관련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확인하신다는 차원으로 같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 구절을 모두 잘 아시는 구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성경 기록들에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마침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각과 이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과 깨달음에 철저히 의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생명의 정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저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또 습관을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어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격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그 안에 교리적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되기에 유익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말씀의 효능이 성령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성도의 모습이 변해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 안에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한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이 아닌 사람 스스로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책들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인 기본적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특별한 용어로 경륜주의, 세대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자적인 방식으로 책들을 읽어나가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방법이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다수의 신학교와 교회들이 비유 해석을 중시하는 언약주의 신약이라는 큰 구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 해석에 근거한 방식은 이단화처럼 취급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언약주의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방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읽는 방식이라면 언약주의 방식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구조로 이해하려는 신학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회, 저희 독립침례교회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인 세대주의와는 달리 이 언약주의 방식은 한국에서 현재 장로교회라든지 기타 교회 교단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틀로서 사용되는 세대주의와 대립되는 여러 신학 사조들이 있습니다. 언약주의를 포함해서 또 다른 사조들이 있는데 이런 신학적 경향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성경 해석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을 PPT에 띄워놓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제가 먼저 시작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려놓았고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성경 해석의 몇 가지 기초사항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보았습니다. 성경, 바이블, 성경이라 함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서구권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성경, 바이블이라 하면 저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성경이라 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책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5세기 이후부터는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입니다. 여러 책을 모은 사람의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words, 단어들을 담은 책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신학이나 역사, 과학 또는 어떤 다른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와 인류에 관해 시대들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계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자연인들 모두 포함해서 일반적인 계시를 모두 보고 있고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자연 현상이라든지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는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적인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망원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시야로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속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조망해 줍니다. 이런 망원경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현미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미경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보여주죠. 성경은 하나님, 천사, 마귀, 죄, 사람,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체사진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차원과는 달리 마지막 세 가지 차원은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성경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사물을 보여주신다고 보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특성을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영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뜻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every word,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총체적인 축자 영감을 믿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축자 영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이나 개념에 영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저희에게 와 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갑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기록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말씀을 보존하셔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직접 하나님의 민족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헬라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문화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번역 과정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성경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과 많은 성도님들의 노력에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현재 저희가 보는 킹제임 성경이 기록되고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 구절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뜻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이나 비유적인 해석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일반적인 방법대로 세상 책들을 보듯이 성경 책 말씀을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가정을 일반인들이 자연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신다고 믿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적인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의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면서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사실 세대주의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의적인 방식은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자적인 방법, 또 문법적인 방법, 역사적인 방법 뭐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틀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현재 세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책을 성경책 말씀을 읽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성경 기록의 정경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정경이라 하면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또 한편 정경은 정해진 경전, 정해진 성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 기록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각의 책에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의 39권, 신약의 성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켜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경은 유대인들이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에서 절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켜서 읽으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잘 간수했고 정경화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주 397년 열린 카르타고 공의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들이 마침내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외경, 아포크리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아포크리파, 숨겨진 글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숨겨진 의미, 뜻을 담은 글을 의미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의 일부로 여겨서 같이 보고 같이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서 읽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통해 저희 신약의 성경 신자들은 한 번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신 많은 석학들께서도 외경을 같이 비교 분석하셨지만 역시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경 66권만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외경은 하나님 말씀들이 아닌 사람의 말들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책일 뿐이며 혹은 마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신약 전서를 발간하였고요.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메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서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경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요. 그 뒤 1611년경에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고 읽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으로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당대의 최고 석학 50명이 원어에서 충실한 번역한 성경으로서 한 번의 수정 없이 또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면서 현재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 또 놀라운 부분은요, 히브리어 본문 또 그리스어 본문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또 놀라운 점진적 계시의 은혜가 또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점진적 계시라는 또 말씀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더 놀라운 계시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현재 또 서구권에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신국제역 NIV 같은 현대역본들은 대개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천 군데 오류를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일반 사람들이 읽기 쉽게 번역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과 전혀 다른 번역들을 담고 있어 상당히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 성경이라고 보시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적 일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일치 번역은 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 단어를 1:1로 곧 수형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구조를 읽고 자신이 해석한 그 뜻과 사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은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히 그대로 문자적으로 옮기는 데 반해 사상이나 뜻을 옮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갭이나 의역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이 계속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적 일치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찾기가 어렵게 되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사상들이 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성경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성경 신자들의 올바른 교리의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륜주의, 세대주의라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단어에 혼동하실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방식, 너무나도 당연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즉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세대주의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의 신학교들, 교회들에서 비유해석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언약주의 신학을 추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후에도 언약주의 신학을 다른 신학들과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리겠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내용을 진도를 나가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문자적 해석이 핵심이다. 저희 세대주의적인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문학면에서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비유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 문자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유적인 언어는 앞뒤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고 상징적인 언어는 그 부분의 내용에서 또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참조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주의 신학, 특히 언약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유적인 해석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다른 모든 곳에 똑같이 비유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비유적인 해석을 볼 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언약 신학자들, 추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을 뜯어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일반적인 책들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영적인 말씀은 영적 말씀으로 비교해서 또 그 문맥 안에서 본문 안에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